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죄가로 인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의 죄가로 인해 은혜를 적게 주실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면으로는 주시지 않을 수 없고 다른 면으로는 적게 주실 수도 없습니다. 은혜는 죄가와 무관합니다. 공적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공적의 본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셔서 그 빚을 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에게 네 선생님, 저희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공적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이 조금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조금은 공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조금이나마 행위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셔야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빚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며 결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하여 빚을 갚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에게 5원을 빚지셨는데 이제 당신에게 10원을 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당신에게 옷 한 벌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옷이 헤어져서 그 부분을 수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이미 은혜의 위치는 상실되고 은혜의 본질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은혜는 공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자연히 이 사람은 조금 선하고 저 사람은 조금 악하다고 봅니다. 또 조금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주셔도 되고 조금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많이 해진 옷은 큰 천을 대고 입고 조금 해진 옷은 작은 천을 대고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십계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죄인의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아홉 가지를 범한 사람도 있고 한 가지밖에 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사회의 풍습을 어기고 국가의 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여기에도 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매우 기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됩니다. 은혜는 가장 낮은 데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영광은 가장 높은 곳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을 거쳐서 주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5장에 이르고 6장과 7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거치며 8장에 있는 성령의 일을 거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죄의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영광에 들어가지 않은 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불효 때문에 죄를 범했다면 어떤 사람이 큰 불효자이고 어떤 사람이 중간 불효자이며 어떤 사람이 작은 불효자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중국의 4억 인구 중에 4억 종류의 불효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신과 내가 동일합니다. 당신은 도덕가일 수 있고 나는 범죄자일 수 있습니다. 범죄자인 내가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도덕가인 당신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령 당신이 길에서 아무나 붙들고 그에게 죄가 있다고 말한다 합시다. 그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죄 없는 그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성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 것입니다. 당신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개월 전 홍콩에 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홍콩에 왔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시합을 할 때 테니스 경기장이 너무 작아 5,600명밖에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800여 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남자냐 여자냐, 주인이냐 하인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대학 교수이든 문맹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관계 없었습니다. 그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빈부나 남녀나 교육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800명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는 당신이 도덕적인지 또는 도덕적이지 않은지, 당신이 온유한지 또는 온유하지 않은지에 있지 않고 당신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는 들어갈 수 없는가에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모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 앞에 동등하게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열하는 곳에 땅 한 떼기가 있는데 그곳에 잔디를 깔 필요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며칠간 땅을 평평하게 고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당신이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도덕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당신은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고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고르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여, 이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같은 수준으로 고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고 같은 수준으로 고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하나님 앞에서는 공적이 전혀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적의 지위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죄와 불순종 아래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근본적으로 당신이 얻기에 자격이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책임과 무관하다. 이제 세 번째 요점인 사람의 책임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책임과 절대로 무관합니다. 사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령 내가 위엔 형제에게 만 원을 건네주면서 어느 곳에 갖다 주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가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만일 이 돈을 잃어버리면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죄가는 과거의 문제이고 공적도 과거의 문제이지만 책임은 장래의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책임의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위엔 형제에게 만 원을 은행에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 돈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 돈을 위엔 형제에게 주었다면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돈을 위엔 형제에게 주었다면 그 돈은 그의 것이 됩니다. 그는 돈을 싸서 황포강에 버릴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좋은 행위가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아야 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좋은 행위가 있어야 하고 만일 좋은 행위가 없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 선을 행하면 구원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되찾아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구원을 되찾아 간다면 이것이 은혜이겠습니까? 만일 은혜라면 거기에 과거의 공로가 없습니다. 만일 은혜라면 거기에 오늘의 공로도 없습니다. 만일 은혜라면 거기에 장래의 책임도 없습니다. 만일 장래의 책임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전도사가 내게 찾아와 자신은 사람이 단번에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지만 구원받은 후에 좋은 행위를 갖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비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만일 당신과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씩 샀다고 합시다. 당신이 서점 주인에게 그 책값을 묻고 그가 6전이라고 말하자 당신은 그 금액을 지불하고서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돈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 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점 주인에게 지금은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먼저 책을 가져가고 조금 있다가 하인을 시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점 주인은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현금 거래이고 나는 외상 거래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은혜입니까? 6전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금 거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당신이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누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이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외상거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구원받은 후 사람의 행실이 좋지 않으면 구원을 거두어 가시고 선을 행하면 구원이 당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현금 거래도 아니요 외상 거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지불하든 장래에 지불하든 결국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외상을 갚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만일 은혜라면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에게 좋은 행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좋은 행실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행실은 왕국과 관계 있습니다. 내가 말한 행실은 상급과 면류관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은 사는 것이 아니오 외상도 아니며 거저 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저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친구 집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는 나와 잘 아는 사이여서 돈을 받지 않고 거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계속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거저 주는 것이니 집에 가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지만 한동안 지난 후에 너희의 행실이 좋으면 그대로 너희에게 주고 좋지 않으면 도로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행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생활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행실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행실은 왕국과 보상과 면류관과 책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은혜라면 그것은 장래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는 곧 선물입니다. 내가 선물을 당신 집으로 보내면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당신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당신의 과거의 죄과와 무관하고 현재의 공적과도 무관하며 장래의 책임과도 무관합니다. 만일 장래의 당신의 책임과 관계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외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외상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충성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어떠하면 구원을 지키는 조건도 그러합니다. 만일 값없이 얻는 것이라면 그것을 남아있게 하는 데에도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값없이 이루어지듯이 구원을 지키는 것도 영원토록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왕국, 불목과 사탄, 크고 흰 보좌를 다 언급한 후에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22장 끝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목과 둘째 사망, 사탄의 종말과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질까 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생명수의 강을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책임과 무관하며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느냐고 묻겠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모순입니다. 만일 보답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만일 은혜라면 보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정권에 무엇을 보답해야 한다는 말씀이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행실을 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사고파는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 즐거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대가 없이 주셨듯이 나도 그분께 대가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의 사상으로 가득하여 모든 일에 율법적인 것과 장사의 관념을 섞어 놓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조차도 우리는 거기에 장사의 성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섬기고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를 진다면 그 이유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 마음을 얻으셨고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답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얻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당신이 한 친구에게서 10원을 빌렸다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친구에게서 100원을 빌렸다면 여전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친구에게서 1,000원 또는 10,000원을 빌렸다면 여전히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친구에게서 10만원이나 100만원을 빌렸다면 당신은 그것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친구에게서 천만 원이나 1억 원을 빌렸다면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1조 원을 빌렸다면 갚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갚아야겠다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를 주셨고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길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얻은 은혜가 얼마나 길고 넓으며 얼마나 높고 깊은가를 안다면 당신의 입은 다물어질 것이고 보답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즐거이 주님께 빚진 사람이 되고자 하며 영원히 주님께 빚진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전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당신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 1전짜리 계란빵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작은 성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성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많을진데 어찌 작은 성의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께 빚을 진 사람이 되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끝없이 길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1전짜리 계란빵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오, 사람들이 보답해야겠다고 하는 말을 나는 미워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율법적인 사상을 미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대하시듯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도 은혜로 대해야 함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대함으로 당신을 대하시듯 당신도 관대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가의 문제가 없고 공적의 문제도 없으며 책임의 문제도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책임의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행하셨는가입니다. 죄인의 평강과 기쁨 또는 그리스도인의 평강과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을 받아야 하고 복음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에 안식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 안에서 안식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당신은 자신이 그 위에 집을 건축할 수 없는 모래 같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는 조금도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원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저녁 만찬을 뗄 때 나는 요 며칠 동안 나의 행위가 좋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요 며칠 동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묻습니다. 요 며칠 동안 당신의 상태가 형편없고 당신의 감정이 아주 냉랭할지라도 당신은 다만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몇몇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엉뚱했고 마지막에 가서도 누가 큰가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 당신의 힘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에게서 안식을 얻으시게 하려 한다면 촛불을 켜서 배에 두고 그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불어오는 큰 바람으로 인해 그 요동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